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앉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한 압살롬과 그의 군대 그리고 압살롬을 피해 도망간 다윗의 군대가 서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맞선 곳은 에브라임 숲이었습니다. 누가 왕권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이 중요한 전투에서 다윗 왕의 군대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반역의 리더였던 압살롬을 죽이는 전공을 세우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날 압살롬의 군사 중 죽은 자가 2만 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다윗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의 기쁨으로 들떠있던 이 다윗의 군대에 난데없이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던져서 지켜낸 다윗 왕이 적군의 수장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지극히 존경하는 다윗 왕이 크게 슬퍼하고 있다는 그 소식은 자기들의 슬픔과 다를 바 없었기에 전쟁에서 이기고도 다윗의 군대는 마치 패잔병처럼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복귀하고 있는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야기된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악의 징벌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죄악의 일련의 결과로 죽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자책함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전투에서 죽은 이스라엘 병사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반역과 그에 따른 이러한 사륙의 전투는 바로 다윗의 범죄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를 지금 톡톡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왕권을 두고 벌어지는 이 전투에서 이기었지만 또한 아들은 잃은 슬픔에 불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윗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징계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시편 103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징계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그대로 처벌하시고 징계하신다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창조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가 한갓 먼지에 불과한 인생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였을지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사악한 자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힘입어 죽게 나오는 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죄악의 결과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는 징계가 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징계 중에서도 다윗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비록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징계를 받았지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슬픔을 당하게 된 이러한 기이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다윗 군대의 사령관 요압이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전장에서 돌아온 요압 장군은 다윗 왕을 찾아가 거의 항의조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생명과 왕자, 공주들, 그리고 왕비들, 후궁들의 목숨을 구했는데 왕이 오히려 목숨을 바친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든 군사들이 왕 곁을 다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님이 지금 반역을 당하시면서 겪고 있는 지금의 그 어떤 고난보다도 앞으로 더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시려거든 지금이라도 어서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거의 경고에 가까운 요압의 말을 듣고 곧 일어나 성문으로 나갑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성문은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일 뿐만이 아니라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왕이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왕이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업무에 복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군사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왕에게 나옵니다. 왕과의 서운했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리더 한 사람의 판단이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슬픔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한 사람의 슬픔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을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바꾸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운 군사들을 한 사람 왕이 슬프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한 사람, 올바른 리더 한 사람 때문에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싸우는 순간에 그 부모의 아이가 느끼는 공포는 전쟁 시에 자신에게 총이 겨눠졌을 때의 그 위험과 공포와 같다고 합니다. 부모의 싸움을 처음 겪는 아이의 그 마음 상태는 높은 곳에 강제로 매달려 있을 때의 공포감과 비슷한 경지라고 합니다. 집에서 부부가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면 전체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성장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갈등을 겪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가장인 남편 한 사람의 바른 판단과 태도가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엄마인 한 사람의 판단과 삶을 대하는 자세가 아이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리더 한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전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겪었지만 자기 자신을 추스르고 자신의 군대를 위로하며 왕으로서의 공적인 모습을 회복한 다윗에게 들리는 소식이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라고 하는 백성들의 말이 다윗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즉 다윗 왕권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왕으로 도로 모셔오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은 천심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기도 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재추대하는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과 혈연 관계를 앞세워서 유다 지파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전략으로만 볼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 북쪽에는 이스라엘 열 지파가 살고 있었던 반면에 가나안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두 지파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열 지파와 남쪽의 두 지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주도권 싸움과 갈등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 북쪽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남쪽에 있던 유다 지파는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했고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나중에 북쪽을 다스리던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까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 가문과 다윗 왕의 끊임없는 전투와 추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북쪽 지파들과 남쪽 유다 지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압살롬 사후 다윗 왕을 도로 왕으로 추대하자 하고 하는 이 일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만 참여해서는 온 이스라엘의 회복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기도 한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위를 회복시키고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는 일, 즉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단지 한쪽 진영의 사람들에게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위의 회복은 온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처음 세워지게 된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했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 더 이상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제도를 허락하셨지만 진정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을 폐위시키시고는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비록 다윗이 범죄함으로 굴욕과 징계를 당하였지만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도로 모셔오자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왕의 왕위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원한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회복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왕을 도로 모셔오자, 왕을 다시 모셔드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을 들으면서 우리는 단지 다윗 왕을 생각하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모셔드려야 할 왕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요구하여 세운 수많은 왕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모셔드릴 왕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왕도 아닌 바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을 도로 모셔오자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 다시 모셔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결심이 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33회 세례식 및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세례 입교 예식에 참여한 교우님들이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세상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앉혀놓았던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성공, 내 물질을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왕으로 행세했던 내 예차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새 삶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죄악의 영역에 속하여 살아가던, 이념과 이익의 논리에 의하여 살아가던, 진영과 욕망의 논리에 의하여 살아가던 내 옛자아가 죽고 영원한 복음과 은혜의 논리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창세 전부터 왕으로 다스리시고 존재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영원한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생에 주님의 의로운 통치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세례 입교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다시 모셔오자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세례받으시고 입교하시는 교우님들이 일평생 예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총과 자비하심을 일평생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